Thanksgiving Day가 지났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여러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는 참 바쁜 시대이기도 한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가신 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뉴스를 보니까 하나 사는데 2시간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Thanksgiving Day인데 Shopping Day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불어넣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보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충만한지 Shopping List로 충만한지 아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쇼핑 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참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선택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싫어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뭘 백화점이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공존해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용납해야 되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탈러런스인데 원래 탈러런스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게 지금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훨씬 더 인기가 있고 하나만 주장하는 오직 예수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배타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하나만 택하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상단하는 두 가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의 다른 주제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눠서 읽지 마시고 가급적 묶어서 큰 피처가 뭔지를 보아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개요로 나누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명령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해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고 참 목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선택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일까요? 결국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피하라는 뜻일까요?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주제가 아니라 다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이 아니라 이제 과연 이 좁은 문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저 그리스도, 또는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신 것을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는 오직 예수라는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가 라고 늘 비판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세례 공부를 하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세례 공부를 마치고 결정을 하십시오. 예수를 믿을지 말지 그리고 세례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다 끝나고 나서 3주 동안 공부한 것 그때는 3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줄여서 2주로 줄여줬는데 3주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대답해 주시면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신중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미국의 안식년으로 오신 것을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하나님의 연구년으로 보내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교실에서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또는 기독교에서는 구원 받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사적으로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럴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빨리 성령님에게 SOS를 드립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 답은 간단한 것이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대답할 때 이분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답을 주기 전에 제가 SOS를 친 것은 저에게 새로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든 발사적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렸냐면 여기서 뉴욕을 가려면 제일 좋은 길이 80번 이스트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물론 비유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가장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려면 80번 노출 가셔야 되고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80번 외에 아무런 길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IAD밖에 없다면 그럼 당연히 80번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80번 말고 79번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사기를 치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파적인 것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번에 한 5분을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어떤 답을 할까.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 말씀이 맞군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며칠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대답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상대방이 그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멋있게 대답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행함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그러니까 길이 두 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갈 수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또는 길이 힘들어서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집에 들어가는데 문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백팩이 많은 거 메고 들어가다 보면 걸리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좀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몸만 쏙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백이지를 내려놓아야 된다. 나의 경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길을 예수님은 좁다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기사가 있었죠. 북한에서 내려온 그가 지입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것을 CCTV를 통해서 쭉 봤습니다. 참 빨리 내려오더라고요. 운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운전병원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쏟아같이 내려와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이제 이쪽으로 JS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죠. 그 길로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면 전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걔는 남한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차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몇 번 멈칫멈칫 해요. 북한군 병사들이 뭐 아마 뭐냐 물어봤겠죠. 중간중간 멈칫멈칫 하다가 전속력으로 달려 내려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에 이렇게 걸려서 그가 나오지 못하고 그런 동안에 북한 병사가 4명, 5명이 달려듭니다. 거의 뭐 한 4, 5m까지 왔을 때야 비로소 문을 열고 뛰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정말 한 5m 뒤에서 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나도 사격 훈련 받을 때 잘 맞췄는데 도망가는 병사를 40발을 쐈는데 5발밖에 못 맞췄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지만 그게 아마 확률인 것 같아요. 10분의 1밖에 못 맞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격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4명에게 5명이 쏘는데 끝까지 잘 안 맞고 잘 도망가더라고요. 그건 몇 발을 맞았죠. 그런 필사적으로 내가 이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길로 달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공동경비구역 담장 밑에 풀 밑에 숨어서 남한군이 와서 구조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고 그 길은 대단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들었죠. 맨몸으로 뛰입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뭐 스마트폰 챙기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가려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고 단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6절에 가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삶, 쉬운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은 결국 영원히 하나님으로서 분리되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가 이 길로 가서, 넓은 길로 가서 멸망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구원의 일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제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가면 내가 곧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모두 다 도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 잘하는데 왜 그걸 다 포기하고 당신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의 짐이 너무 커서 너무 좋아 보여서 그들은 좁은 문을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은 다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하신 분들이죠. 아직도 문 앞에 계신 분이네요. 아직도 문 앞에 계신 분이시면 빨리 짐을 내려놓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내리고 가야만 우리가 평안,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현세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길이 좁다 그랬는데요. 좁고 어렵다 그랬는데 왜 길이 풍성한 삶이냐. 우리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에 많이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좁은 길로 가면 들어가는 건 어려운데요. 왜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지 못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편한 삶,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 또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삶이 처음에 멋있어 보이지만요. 상당히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그런 유혹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갤럭시 8이 나온다는데 아이폰 X가 나온다는데 살까 말까 이게 다 짐입니다. 고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짐인지 모르고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또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좋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이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평안한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좋다면 왜 빌 게이츠가 자기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겠습니까? 참 역설적이죠. 그런 모든 기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왜냐하면 그것의 해독을 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그게 좋다고 계속 사라고 광고를 하죠.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망친다. 소아정신과 의사 신혜진 박사가 쓴 책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블릿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아이들의 뇌가 비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분들은 권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기 힘들면 그냥 이거 봐, 영화 봐, 게임해 이렇게 우리가 주는데요. 그게 아이들의 뇌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고 풍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들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삶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사실은 풍성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좁은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은 역설적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 역설이죠.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문을 넘었습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계속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그 후에도 우리는 넓은 길을 바라지만 우리가 계속 가야 하는 길은 계속 좁은 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사실 저도 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 하고 싶고 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열흘 이상 주지 못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또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효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심령은 지극히 풍성하고 평안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참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항상 유혹과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신자들을 유혹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신자들을 유혹하는 무리라고 예수님이 지금 정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의 입을 옷을 입고 너에게로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1위는 양의 천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양을 키우면서 뭐 펜스도 있고 목자들이 있고 안전하게 다 CCTV까지 있고 그래서 짐승이 오는 것이나 도둑이 오는 것은 다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막 방목을 하죠. 그리고 항상 양떼들을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동전의 양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이나 다른 짐승들이 습격할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양떼들을 위협하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일의 밥이 됩니다. 참목자들이 양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양떼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략질이라고 하는 말씀은 양을 분열시킴으로써 결국은 양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뭐 양에게서 노략질한다는 양털만 몇 개 뽑아간다는 뜻이 아니죠. 양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양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양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양떼들의 생명을 피폐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빼앗아가려고까지 하는데 사실 그것은 생명을 빼앗는 불가능하죠.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사탄이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참한 상태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는 어떤 목자를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운동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로 등록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 분들, 직분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룹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뺏는 사례가 한국에서 과거에 빈번했던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참목자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스크린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한없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나 다원주의적인 관용을 전하면서 혼란에 빠뜨리고 또 자신들을 따라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함으로써 그들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본의 여정을 바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매우 세련된 방법으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위선된 경건이나 직업이나 학위, 경력 등을 내세우면서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들이 일단 뭐 모자에 뭐 별을 하나 달고 오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16절에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고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는 결국 뭘까요? 사실 문제는 열매를 맺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단박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Safe People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전부 unsafe 또는 dangerous people입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자들과 이런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면 점점 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방 구별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1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들을 가까이 하는 다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삶을 볼 때 특별히 우리는 목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대로 본인들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그분이 굉장히 잘생기고 옷걸이가 좋지 않아요? 빌리그레한 목사님 잘 모르시나요? 반응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데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굉장히 아버지를 닮았어요. 빌리그레한 목사님 젊었을 때 눈이 파랗고 그래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설교를 하면. 근데 그분이 오해를 받은 게 있어요. 너무 옷걸이가 좋으니까 그냥 비싼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그레한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 집에 가면 차가 제 기억에 8대인가 10대가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사람 3명인데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어떻게 비판을 했냐 하면 이분이 너무 사치한다. 차도 많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블레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서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조사 비슷한 걸 하러 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목사님이 비판을 받는데 과연 이분이 그렇게 사치한 분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가족들과 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한 번도 새 차를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중고차를 사서 보냈다. 그래서 그 언론들이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세상이 생각하면서는 그렇게 사치한 사람이 아니다. 빌리그레한 크루세이드를 하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이분이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가서 빌리그레한 크루세이드를 70몇 년도에 했는데요.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당시 운동부 장관이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노아프인데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갑니다. 그땐 김포항이었어요. 리무진이 나왔는데 링컨에서 만든 차가 나왔답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나는 이 차를 탈 수 없습니다. 문무부 장관이 깜짝 놀라서 왜? 이거 타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보내는데 그때 빌리그레한 목사님의 대답이 이거였다면 나는 좋은 차를 평생 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화스러운 차를 내가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문공부 장관이 거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사정을 했어요. 안 타시면 제가 짤립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걸 사양하고 그러면 나와 함께한 스태프들이 대신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 타고 다른 분들을 태웠다. 이것은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인 조세핀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때 수행 원중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뉴욕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 참 훌륭한 분이구나. 좀 고집도 고집이죠. 한 번은 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안 타셨다. 왜냐하면 한 번 그 차를 타면 그 다음에 비난이 최소할 것을 그분은 알았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그람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검소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뭐 먹을 거 안 먹고 뭐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 또 세상이 비난을 받을 거고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이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신을 본인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꼭 군고차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은 너무나 사치한 이런 문화 가운데 그 물질 문명을 화려하게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안에도 번영신학에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득에 내가 100을 벌어서 100을 쓰는데 왜 남들이 30이냐 그게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은 100을 벌어서 90만 쓰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100을 벌어서 100 이상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빚을 사는 것 같아요. 뭐 실조하기 때문에 90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Disposable income에 세금 떼고 11조 떼고 다 뛴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100이라고 할 때 그걸 다 쓰는데 그럼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거기 그 100에서 90만 소비를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검소하다는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죄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기독교 계통의 사회비전국에 합쳐서 지도자들을 보면 그분들 중에는 소박한 라이프스타일 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느냐만 보면 그분들의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별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의 영향력,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저부터도 항상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는 양심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을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특별히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50점도 못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나중에 50점이면 내년에 51점만 되면 조금 나아진 거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내 라이프스타일이 아무리 검소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열매는 보잘것없는 열매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엄중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영들을 분별하고 하라고 이 한 말씀은 10장 1절에 나왔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신앙을 사용해서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영향력이라는 문제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안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또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추종하게 하는 굉장히 포세시브한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들을 따르거나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퀄리티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세워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정직과 공의를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불의와 부정직을 더 도모하고 있는가. 원래 우리 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세상이 볼 때 정말 빛이 되고 있는지 투명한 교회가 되고 있는지. 지금 한국에서는 세금 문제로 개신교가 굉장히 반발을 한다고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박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놓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금 내기 싫어하는 것 같지.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일리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그 어피어런스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목회자들이 가장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이건 위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조세 정책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만을 찝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좀 아름답게 부드럽게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대결 구도로 갑니다. 한국은 항상 여야로 관련 대결 구도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종파들은 가만히 있는데 기독교만 반발을 하니까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러냐라는 욕을 그냥 단체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한국이 추진하는 조세정책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미국 거를 좀 잘 보고 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막 지금 짬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수정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이고 특히 개신교와 반박하면 전혀 덕이 안 됩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그 법이 통과가 돼도 세금을 내게 되는 목회자들은 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사례를 굉장히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부 면세 대상이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그걸 전면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은 왜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목사들이 좀 손해볼 각오를 해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좀 더 내더라도 일단 내고 나서 내면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위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만 타겟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이런 비슷한 퀄리티를 갖고 있고 가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이곳을 떠나서 교회를 택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여기 와서는 별 초이스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꼭 좋다. 100% 성경적이다 해서 오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 가야 되겠다 해서 오셨을 텐데 앞으로 여길 떠나서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주차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거를 보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일학교가 좀 적거나 잘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 살아날 수 있는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다른 조건들을 보시면, 물론 그런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으면 음상첨화죠.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 많이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참 목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네, 거기에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데 성도들은 좀 따로 놀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교회를 개혁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니까, 어느 딱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흑백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시면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의 성품과 행동과 메시지와 동기와 영향력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을 늘 분별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를, 같은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잣대를 남에게만 대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7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를 빼려고 하느냐 하는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21절 23절은 우리가 다음주에 보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21절부터 23절에서 간단하게 아니라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그것을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택할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자를 따를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를 지도하는 목자들이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인가를 보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비유,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조금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좁은 문이라는 비유와 열매 맺는 나무 혹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선택해봤자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우리의 구원 여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좁은 길을 계속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넓고 쉬운 길로 갈 것인가,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계속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맺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어도, 그 길이 좁아도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흔들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물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길만이 좋은 길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어려운 길만 좋은 길이다, 쉬운 길은 나쁜 길이다, 이거는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급욕주의나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자유롭고 진보적인 방종주의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 균형을 잡아가는 길 역시 굉장히 좁은 길이 됩니다. 그렇죠?
율법주의나 반경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중심에 서야 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나만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적용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만의 힘으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 한쪽으로 치우칠 때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웃이 죄를 범하거든 그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죄를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 잘못 갈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더구나 그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출발해서 계속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참 기쁨과 평강의 길이 될 것입니다. 네, 힘들어 보이고 좁아 보이지만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는 훨씬 큰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마이클 조던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슛을 잘 넣습니까? 기자가 물어봤을 때 훈련입니다. 피땀을 흘리는 훈련만이에요. 이런 기술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야 경기를 할 때 내가 자유롭게 그런 슛을 던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자유롭게 였습니다.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요. 그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이 자유로운 길이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힘든 길인데 자유롭게 간다는 남들은 거기에서 떨어질까 미끄러질까 고민을 하지만 훈련된 자는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훈련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의 시작이 반이다. 설리기도 한 건보다라는 속담들이 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바른 길을 택하고 또 바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좁은 길이지만 기쁨과 풍성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끝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계속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참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는 그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니고 오히려 풍성한 그리고 편안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힘들어 보이지만 또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도 계속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할 때 이러한 선택의 훈련이 우리에게 참 영적인 자유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풍성하심을 믿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가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일으켜주셔서 계속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영혼들을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